마가복음 35번 메시지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를 상고할 것입니다. 전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준비의 첫 번째 단계가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과 사람들의 인식과 승인을 받으신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과 성전을 깨끗케 하심. 11장 12절부터 26절에서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과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나무의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그분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이 두 가지 행동, 즉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과 성전을 깨끗케 하심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선택했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열매가 없고 타락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영광스러움이 있었을 뿐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실제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해 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사실상 강도의 굴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끝나도록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주님은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성전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 아무도 감히 드러내어 그분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사람의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더불어 끝이 났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에 더하여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부패한 것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의 10장에서는 주님이 친절하고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11장 12절부터 26절에서는 먼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성전을 깨끗케 하시며 심지어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는 그분이 매우 달라 보입니다. 16절에 의하면 그분은 아무나 그릇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담대하시며 강하시며 심지어는 엄격하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긍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와 성전을 깨끗케 함이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의 일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음에 넘길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케 하신 것은 그날의 저물어서였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밤에는 그분이 베다니에서 숙박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는 전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주님은 계속하여 기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임을 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있어서 참으로 그러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항하는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했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다루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다른 백성, 즉 교회로 가고자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은 주께서 시장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 시장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외적인 전시로만 가득했을 뿐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장 12절부터 26절에서 노예 구주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그분이 성전을 깨끗케 하신 것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동시에 각각 다른 방면에서 부패하고 거역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루심을 가리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며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무화과나무로서 거기에는 그분을 위한 열매가 없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중심인 성전은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노예 구주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이 같은 다루심은 12장 9절과 13장 2절에 예언된 멸망의 전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간적인 위엄과 참되심과 그분의 신성한 지혜와 권위. 1장 14절부터 10장 52절에 있는 갈릴리에서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그분의 사역에서 노예 구주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에서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은 그분의 신성한 속성과 아울러 하나님을 위하여 죄인들에게 베푸는 그분의 신성한 봉사에 자격을 주고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예루살렘에서의 그분의 준비에서 그분의 주된 일은 하나님의 건축에 건축자들인 채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에게 찬탈되어 노예 구주를 죽이도록 모의하는 데 선동되었던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간교하고 악한 질문과 시험과 검사 아래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의 인간적인 위엄은 그분의 인간적인 참되심 안에서 표현되었으며 그분의 신성한 지혜와 권위가 그분의 인간적인 행위와 완전하심 안에서 표현되어 결국 그분의 약점을 찾으려는 자들은 그분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눈먼 반대자들에게 그분, 즉 다윗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림으로써 그들로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그분의 신격을 알고 그분이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반대자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주님의 인간적인 위엄은 그분의 인간적인 참되심 안에서 확실히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는 동안 그분은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참되심 안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그분의 신성한 지혜와 권위는 그분의 인간적인 행위와 완전함 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약점을 찾으려는 의도를 갖고 왔던 자들은 그분의 자격을 증명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크게 놀람. 11장 1절부터 26절에는 세 가지 주요 요점이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심과 베다니에 유숙하심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과 성전을 깨끗해 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모두 노예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커다란 놀라움, 심지어 충격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 예수를 따라왔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처신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멸시받는 지역인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심지어 그 나라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위치한 곳이었으며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대공회, 즉 산헤드린이 회합을 가졌습니다. 많은 주요한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대한 도시로 목수가 이끄는 한 무리에 멸시받는 갈릴리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훈련했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초기에 이 같은 요구를 했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너무도 많은 것들, 특히 여리고에서의 치료를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마을로 들어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앞 장들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훈련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평범하지 않은 명령,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거나 받으려 하지 않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가 주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옷을 던지는 제자들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지위를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모든 지위를 차지하시기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이분의 높여지심을 위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뵌 나뭇잎을 길에 펴며 우리는 무리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제자들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계속하여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제자들은 노예의 구주께서 받는 환영 때문에 놀랐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갈릴리에서 오신 목수이신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리들로부터 이 같은 환영을 받으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으로 인해 놀랐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갈릴리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우리는 주님을 따라왔다. 그러나 그분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왜 그분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이 상징을 존귀히 여긴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저주하셨다. 그분의 태도가 확실히 변했다. 뭔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선생님인가? 그분은 항상 친절하고 신사적이며 자비롭지 않으셨던가? 그분은 지금 뭘 하시는 건가? 물론 제자들은 감히 주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과 반대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관한 주님의 준비. 우리는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구속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어찌하면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자극했습니다. 사실상 주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그분의 반대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반대자들의 행동을 재촉하는 이 준비의 일은 주께서 유월절 날에 죽으시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은 확실히 주님의 구속하는 죽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만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매우 공손히 예절 바르게 처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더라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어디에 가서 쉽시다. 만일 상황이 이러했더라면 나는 반대자들이 주 예수를 죽음에 넘기려고 그렇게 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오랜 시간을 지내도록 그분께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였다면 주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상황을 준비하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반대자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을 죽음에 넘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반대자들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과 성전을 깨끗게 하심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일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왜 그분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너무도 많은 전통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곳이었으며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행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그분을 죽음에 넣도록 그분의 반대자들을 자극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인상을 남기셨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저주받고 정죄받아 인해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신 날 일어난 일에 대해 제자들은 그다지 많이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나중에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상기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깨끗이 하심은 주님을 죽음에 넣는 자들을 위한 준비였으며 또한 그분의 죽음을 취하고 그분의 부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11장에 있는 장면은 1장부터 10장에 있는 장면과는 매우 다릅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의 10장에서 주 예수님은 온순하고 긍휼이 넘치며 부드럽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그분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처신하셨습니다. 이 장에서의 주님의 의도는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의 위대한 사건을 위해 환경과 상황과 반대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엿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엿새를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한 엿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죽으시기 전 엿새 동안 그분은 환경과 그분의 죽음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준비의 역사를 가르침이나 전파함이나 설명하심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행동으로 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은 베다니에 유숙하는 동안 틀림없이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해 하신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해 하셨을까?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의 상징인데 그분은 그것을 저주하셨다. 그리고 즉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왕래를 차단시키고 상을 둘러부셨다. 심지어 그분은 그들이 성전을 강도들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들이 무슨 뜻일까? 주님께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자.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겠다. 내가 믿기로 제자들은 사사로이 이런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당신은 일어난 일에 대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나 자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날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그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틀림없이 나는 다음 날을 퍽이나 기다리며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요점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이 그분의 죽음을 위해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과 특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성경을 연구합시다. 우리는 문제들을 정밀히 조사하고 상고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1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상고할 때 우리는 주께서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행동, 즉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봅니다.